오늘 펜앤마이크의 김용삼 대기자님 모시고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그런 그 책을 쓰셨습니다.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1하고 그 다음에 2가 있는데 이게 두 거에 합쳐갖고 1800페이지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한 그런 그 나라로 만들어준 그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오늘 오셔서 여러 가지 오해를 풀어주는 그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어떤 그 나라에서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참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정말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고군분투해서 이만큼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었구나 하는 어떤 긍정적인 국가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초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그 이 분탕질을 쳐놔서 마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뭐 남의 권력이나 빼앗고 뭐 쿠데타나 일삼고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이 돼서 우리 국가, 우리나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지금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할 때 가장 그 이 비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일개 육군소장이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을 내쫓고 권력을 찬탈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뭐 언론이나 학자나 뭐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넘어오다 보니까 그거 뭐 찬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이게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그 중요한 정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최규하를 내쫓고 권력을 찬탈했는지 뭔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1980년 서울에 보면 제가 누누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이란 사태하고 아주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우리 현대사를 이 세계사라는 판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봐야 제 모습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보면 당시에 그러면 이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카터 행정부가 도덕과 인권을 앞세운 외교를 펼치는데 전 세계에다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 공산주의 지역에다가는 입도 뻥끗도 못하고 자기네 동맹국이라고 하는 이란, 그 당시 이란은 그 아주 중요한 그 미국의 맹방이었습니다. 한국, 이런 데다가만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그 당시 팔레비 국왕이 뭐 너 독재를 한다 그러면서 이 그 군부하고 손을 잡고 팔레비 국왕을 내쫓고 그리고 좀 그 미국 말을 잘 듣는 좀 유화적인 사람을 새로운 권력자로 내세우자라고 막 공작을 해서 팔레비 국왕을 내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아주 극단적인 반미주의자인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 열망이 호메인이 사람에게 쏠리니까 군부가 미국 쪽으로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이 호메인이 쪽에 가서 붙는 바람에 회계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중동의 중요한 맹방인 이란을 이제 상실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9년 10월에 박 대통령이 시해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가만히 예의주시하니까 그때 이제 이란 사태로 인해서 제2차 석유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피땀흘려서 만들어놓은 중화학공업이 한국에서 지금 엉망진창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이제 이 부도가 나서 중화학공업이 전부 깡통이 될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은 야 민주화도 좋지만 좀 경제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지금 이대로 가면 김영삼이나 김대중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배후에 있는 이 급진 그 당시는 이제 좌파 세력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썼고 급진 제야 세력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제야 세력한테 이게 휘둘려서 이거 완전히 그 미국 보고서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탈미 연공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탈을 한다. 그 다음에 연공 공산주의하고 굉장히 유화적인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 미국 정보기관이 그 분석한 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정확하게 맞았죠. 그러니까 1980년에 한국에서마저 탈미 연공 정권이 들어서면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 야, 이러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그 굉장히 좀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희망을 적고 보면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은 최규하 대통령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은데 최규하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도 안 지는 어떠한 결정도 못하는 이런 그 외교관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외교관이라는 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 초년병 시에서부터 본국 정부의 훈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본국 정부의 훈령이 있으면 훈령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누군가 훈령을 내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평생을 훈령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훈령을 내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그 당시 이제 이 군부에서 그 1980년 5월 31일 날 국보위라는 것을 만듭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거를 이제 정치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야, 이게 말이야. 이 신군부가 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만든 혁명위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보위가 정확하게 그 5달 동안 존속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은 학자들이 이게 정권 찬탈 기구야 라고 이야기한 이 국보위를 왜 만들었을까? 국보위를 왜 만들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도 안 움직여. 대통령이 안 움직이니까 이 행정부가 움직이겠어요? 행정부가 안 움직이니까 국가가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신군부가 이 국보위를 출범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이 전두환 대통령을 보좌를 해서라도 이 최규하 대통령이 빨리빨리 그 의사결정을 해서 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게 국보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국보위 비슷한 그 조직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1년에 박정희 장군이 5.16을 일으킨 다음에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3년 동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활동을 했는데 그 학자들이 그 3년 동안 국가재건 최고회가 한 일이 뭔지를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농업사회였잖아요.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회인데 이제 산업사회로 공업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농업화의 모든 이 헌법 법률을 비롯해서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농업사회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산업사회로 가려면은 헌법도 바꿔야 돼, 법률도 바꿔야 돼, 사회 시스템도 바꿔야 돼,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으로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16 일어났을 때 이 혁명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득권을 다 중단시켜버리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 기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980년에 국보위가 한 일을 국보위 백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한 일들을 쭉 정리해놓은 것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쭉 오다가 이제는 새로운 사회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이 전환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보화 사회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헌법, 법률, 사회, 제도, 뭐 시스템이 다 이 산업사회에 맞춰 있는 거예요. 이걸 5개월에 걸쳐가지고 다 두들겨 부숴가지고 정보화 사회에 맞는 헌법과 법률과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그 기구가 국보위라는 거였다. 그래서 이 국보위라는 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오공화국이 출범한 다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대한민국의 이 제도가 그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한 기구가 국보위였다. 그래서 이 신군부가 국보위를 발족시킨 진짜 이유를 주한미국 대사였던 글라이스틴이라는 분이 본국 정부에다가 이 비밀 그 보고를 합니다. 그때 아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금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 내용이 비밀 해제가 됐는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규하는 대통령 권한을 결단을 내리거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결정을 내리는데 지나치게 신중하여 시간을 너무 끌어 실기하곤 했다. 12.6 사태 이후에 사회가 폭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서울에서는 이 나라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참으로 이상하고 혼란스럽다는 불평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 나라를 이대로 놔두면 이게 무슨 이게 나라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뭐라도 하도록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하도록 뭔가 자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국보이다. 그 당시 이 주한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정보기관이 보기에 지금 이 최규하 정부는 아 저거 뭐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조금 있으면 물러갈 사람이니까 우리 그냥 바짝 엎드려 있자. 이걸 이제 이 그 행정부의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이 와중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군이 이제 행정까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군이 뭔가 최규하 대통령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서라도 뭔가 일을 하도록 만들자. 대통령에게 자문 보좌를 해서라도 국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국보위였다. 어느 정도로 이 그 최규하 대통령이 안 움직였는지 이런 거를 들여다봐야 아 이게 이 국가를 그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슨 비상한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바로 신군부가 조직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 국보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나라가 그 엄습한 이 그 석유 위기를 통한 이 경제 이 경제가 좀 무너져 내고 있는 것을 과연 제대로 그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좀 냉철한 그 이 판단을 이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뭐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전두환이가 뭐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 짓을 했다라고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비상기구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보위는 만들어지자마자 정말 정신없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국보위는 제일 책임자들은 전부 뭐 그 당시는 그 비상계엄 하이기 때문에 장군들을 임명했습니다만은 실무를 하는 이 실무 간사들은 전부 각 행정부처의 뭐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이 만들어야 될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이런 그 이해관계라든지 뭐 정치인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지 못했던 이 국가 수건 사업들 이런 걸 전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혁명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인들의 이 반대를 그 차단해 가면서 거의 모두 이 시기에 다 국가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게 뭐 때문이냐? 국보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나 보도를 보십시오. 지금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이 법률이라든지 이런 게 이 정치인들의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국민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만든다는 법률은 어떤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전부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망조가 되는 건데 이때만 해도 이 군인들이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쪽에다가 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펜스를 쳐놓고 자 지금 행정부 국가를 위해서 좀 해야 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작업들 이때 다 해 다 한 겁니다. 1980년에 오공화국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고속성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이 국보위 시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보위가 5개월밖에 존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너무나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일을 그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좀 무리한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청교육대인데 삼청교육대는 전국에 그냥 뭐 깡패, 불량배 이런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군부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사람들이 좀 그 죽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막 삼청교육대 막 비판하고 야, 이게 전두환 독재의 표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절에 그 시절을 살았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박수 쳤습니다. 동네 불량배, 깡패 이런 놈들 다 잡아가가지고 얼마나 국가가 깨끗해졌어요. 전부 박수 쳤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 그 전부 전두환의 독재야 막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그 삼청교육대 이 그 이 실제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낸 화평 씨를 인터뷰해서 그때 왜 이 사람들 이렇게 그 저 고통을 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깡패 불량배들은요. 뭐 법률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감옥 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감옥 한 번 더 갔다 와서 전과 하나 늘어나는 걸 자기네들은 별달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는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극을 못 준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받는 걸 가장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고통받게 하느라고 이런 일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기간 내에 막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남긴 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당시에 이 전두환 장군이 본인의 이제 회고록에 국보위를 그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그 이 심정을 본인이 이렇게 그 이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왜 국보위를 만들었나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18년간 지속된 박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렸고 뜯어고칠 수밖에 없었던 유신 체제가 무너진 만큼 새로운 체제로 새살림을 해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라내야 할 것은 과감히 도려내고 버려야 할 것은 주저없이 쓸어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농업사회, 산업사회 시스템에 맞게 맞춰져 있던 것들을 미래사회인 정보화 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이 그 헌법과 법률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폐기할 건 폐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최 대통령의 과도적 위기관리 정부가 소임을 다한 뒤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 됐죠.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심기일전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정비를 해두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그 당시 이 전두환 장군이 국보위에 그 출범을 하면서 본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비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이 신군부가 이 국보위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정화 운동을 하고 막 그 행정부를 막 그 자극을 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보면서 그 당시 주한미국 대사인 이 글라이스틴 대사가 본국 정부에다가, 아, 지금 국보위의 이 사회정화 운동 그리고 행정개혁 운동이 국민들로부터 아주 상당히 이 신망을 받아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고 있다라는 비밀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게 그 당시를 살았던 한국인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이 국보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안정을 회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최규하 대통령 가지고는 도저히 더 이상 이 나라를 끌어가는 건 이거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아마 미국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바로 요 무렵에 정말 중요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1980년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 날 그 당시 미 국무부 차관인, 국무부 차관이면은 이 미국의 이 그 외교 전략을 담당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외교부 차관입니다. 이분이 주한미국 대사관에다가 비밀 전문을 보내는데, 이 비밀 전문이 뭐냐면 전두환 장군이 행정부 장악에 성공을 했고 군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단합되어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군사정권을 합법적 정부로 전환시키며 군부의 정치 행정 개입을 줄이고 분별력 있는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정치 반대 세력을 다루는 데 자제하도록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다. 자, 뭘 결정을 했느냐? 전두환 정권을 합법적인 정부로 전환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최규하 대통령을 교체를 하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6월 21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그로부터 두 달 후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하야를 합니다. 미국의 정책이 바뀐 거예요. 아, 최규하 대통령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김영삼 씨도 아니야, 김대중 씨도 아니야, 체계화도 아니야.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 누가 책임질 거야? 아, 우리가 보기에는 저 뭐 국보위 활동을 해가지고 사회정화하고 행정개혁을 열심히 도와주는 신군부를 우리가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 미국의 정책이 체계 대통령이 하야하고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쪽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좌파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미국의 정책이 바뀐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비밀 해제가 돼가지고 다 밝혀져 있는데 이거 모를까요? 모르면 바보 아니에요? 알면서도 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 전두환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이 뭔가 이 그 정권이 정당성을 얻지 못하니까 끝없이 전두환을 그냥 역사의 무덤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전부 날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비밀 전문에 근거하면 미국 정부는 6월 하순에 체규화 대통령의 교체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기로 이미 미국의 정책을 결정한 겁니다. 이 결정을 주한미국 대사관에다가 통보한 지 두 달 정도 후에 체규화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들여다보면 아, 이게 전두환 정부라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이게 뭐 어떤 특정 세력이 체계 대통령을 막 물리력을 동원해서 내쫓고 권력을 찬탈했구나. 이런 얘기는 이제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는 자제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체규화 대통령의 하야하고 이 크리스토퍼 미 국무부 차관의 비밀 전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이런 거를 정말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 미국 정부가 오죽했으면 정말 이런 그 정책까지 했을까라고 말이죠. 학자들이 여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아무리 뭐 독재 정권이 강하더라도 아무리 강압적인 독재 체제여도 이 국민들을 폭력이라든지 강압만으로는 절대 이 다스릴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이 그 시민들은 전부 원했던 건 뭐냐면은 아 빨리 우리가 뭐 민주화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새끼 밥도 못 먹는 시대로 돌아갈 우려가 있으니 정말 누구 분별력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빨리 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기를 바랬지 급진적인 민주화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박 대통령의 돌연한 퇴장 이후에 절대 다수의 이 시민이 원한 것은 급격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였다. 경제 회생이었다. 이거를 미 정보기관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러면은 이 무너진 이 경제를 살리고 이 사회 기강을 그 바로잡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집단은 누구냐? 그걸 신군부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오공화국 정부의 출범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마 이 중산층들의 이 지지의 결과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좌파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최장집 같은 사람이 야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말이야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막 폭압적으로 막 국민의 막 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가 권력을 찬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산층이 신군부의 등장을 원했고 그런 열망이 전두환의 등장을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은 거야라고까지 인정을 하는 데까지는 왔어요. 손호철 교수 같은 사람 신군부 집권은 중산층 지지에 의한 쿠데타에 가깝다. 뭐 쿠데타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두환 정부의 출범을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묵시적으로 동조했다. 이런 뜻이죠. 이 손호철 교수도 아주 뭐 우리나라 좌파 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아, 그 당시 중산층들은 신군부를 지지했다라고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진영 교수 같은 분이 이제 그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산층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드러내놓고 신군부를 지지할 수는 없었지만 80년대 혼란 속에서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에 집착했던 이기성 때문에 50 정권의 등장을 묵인 즉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이게 그 당시 대다수 중산층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좀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에 알려지기로는 최규하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었던 김정열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아, 신군부가 그러는데 당신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래 물러나시오. 근데 최규하가 야 내가 왜 물러나? 안 물러났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내가지고 두 번이나 가서 협박을 해가지고 최규하를 하야시키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규하가 신군부의 강압에 못 이겨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시대를 조망하는 중요한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1980년 그 봄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 그 청와대 본관 건물,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 건물은 김영삼 정부가 이 저걸 뭐 역사 바로 세운다 하면서 다 이제 폭파 철거시켜 버렸는데 저게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이 대통령 가족들이 생활하는 관저 겸 집무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 때 총독들이 살던 집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내부가 다다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다다미 방을 고치려면은 그 돈 든다고 우리가 좀 불편을 참으면 되지 저런 일에다가 어떻게 돈을 쓰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다다미를 썼대요. 그런데 이 최규하 대통령이 자기는 뭐 헌법을 새로 고치면 나가겠다고 과도정부를 선언한 사람이 느닷없이 이 청와대에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그 다다미가 깔려있던 것들을 전부 걷어내고 온돌로 바꿨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그만두고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왜 고쳤을까요? 여러 관계자들의 상황을 종합을 하면 최규하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 외교 안보는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내치는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신현학 씨를 내치의 파트너로 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신현학 씨를 이제 내치를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외교안보를 하기로 그래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려고 보니까 신현학 총리는 대통령제를 강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TK 신당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최규하가 정적 비슷하게 이제 신현학 씨가 막 뜨니까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신현학 씨 그 내쫓고 신군부하고 손을 잡아서 신군부가 나를 도와주면은 이원집정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최규하 대통령이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집권한다는 전제 구조 하에 청와대에 이 관저를 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야 이러면은 김영삼 김대중 씨가 우리에게 우리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 사람들 이거 이상한 꿍꿍이 하고 있네 라는 걸 눈치채고 거리로 대학생들을 막 몰아내가지고 시위를 부추긴 게 누구냐, 그게 김대중 김영삼 씨예요. 그래서 서울의 봄이 개판이 난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5.17, 5.17이 뭐냐면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군이 통치의 전면에 나서고, 그리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 혹은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거였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거기에 사인을 하니까 그에 의해서 5월 17일 날 저녁에 김대중 씨를 체포를 했고, 김대중을 체포하니까 광주에서 학생들이 공수부대하고 꽝 부딪혀가지고 광주 사태가 터졌고, 광주 사태에서 그 지휘를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아주 이 시위가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국가가 엉망진창이 됐고, 그 상황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지도력을 상실을 했고, 미국 정부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최규하 대통령 아직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김영삼도 안 되고 김대중도 안 되고 최규하도 안 되면 뭐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는 신군부밖에 없다, 정책을 이미 바꿨고, 그러면 최규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본인이 하야를 하는 길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게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의 봄 뭐 1980년 이런 거를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최규하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원 집정부제를 뭐 억지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은 또 싹 지워버렸어요. 마치 이 사람이 전두환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하고 쫓겨난 것처럼 희생자를 만들어내야만 전두환이가 악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을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규하가 이런 이상한 짓을 벌인 거는 다 또 역사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두환이 그 악마가 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1980년 7월 31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이날서부터 보름간 휴가를 가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날 오전 10시에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로 가서 이제 휴가를 떠나는 최규하 대통령하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대화 내용은 전두환 대통령의 이 그 증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최규하 대통령은 이분이 그 외교관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기록을 남기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왜 하야를 했는지 하는 것은 아마 최규하 대통령 가족들은 아마 그 심정을 그 써놓은 뭔가 기록물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로 봐요. 이걸 밝혀야 됩니다. 아직까지 최규하 대통령은 내가 왜 하야를 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았어요. 따라서 지금은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상황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지간에 이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이 7월 31일 대화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사령관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기가 세면 큰일 납니다. 국군이 좌우되는 일이니까. 전사령관 미안하지만 중책을 맡을 준비를 해줘야 되겠소. 중책이 뭡니까? 이날 최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문안을 낭독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나름대로 정보를 듣고 알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갔소. 몇몇 군 출신 인사들이 있지만 난국을 앞장서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전두환 사령관 뿐이오. 그러니 당신이 대통령을 맡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안보 상황에서는 군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난세를 극복해 나갈 사람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당신이 적임자다. 나는 12.6 이후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다. 경제난국인데 사회혼란이 극에 달아서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 당신이 국가를 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두환 장군이 아니 그 저를 불신하시면은 저는 군으로 돌아가도 되고 옷을 벗어도 되니까 좀 더 유능한 사람에게 제자리를 맡기고 국정을 계속 이끄셔야 됩니다. 제가 저는 군인인데 제가 어떻게 국정을 그 이끌겠습니까? 하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 국가 위기인 이 시기에 내 후임으로는 전사령관이 적임자인 것 같소.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각하 저는 오직 군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군밖에 모릅니다. 군 이외에는 정치고 경제고 외교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랬더니 최규하 대통령이 나는 군마저도 모르고 하늘의 뜻이니 받아들이시오라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내 판단이고 내 선택인 만큼 사양하지 말고 내가 권유한 대로 해주면 이 나라가 위기와 불행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소. 내가 휴가를 해서 돌아오면 그때 발표합시다. 최규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 장군이 각하 대체 저 같은 사람의 뭘 보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아, 내가 보는 게 많지 이랬대요.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를 그 하지 말아달라니까 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군 출신들 현재 군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놓고 오랜 기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답니다. 그 중에 전두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월 31일 날 이렇게 전두환 장군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장군에게 이 얘기를 하기 전날,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저녁 6시부터 밤 11시 15분까지 최규하 대통령이 김정열 전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무려 5시간 15분간 두 분이 대화를 나눈 것은 청와대의 이 면담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이승만 정부서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분이에요. 김정열 씨하고 면담을 한 지 12시간 후에 전두환 장군을 불러서 당신이 대통령을 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열이 혹시 요때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 정말 베테랑 외교관 출신인 최규하 대통령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다른 사람이 건너는 걸 보고 야 이게 안전한 다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도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어떻게 김정열 씨하고 대화를 하는지 12시간 만에 그렇게 구군이 걸린 일을 12시간 만에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김정열 씨가 만약에 이날 그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을 하는 자리였다면은 아마 김정열 씨가 좀 만납시다 최규하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날 청와대 일지에 의하면은 최규하 대통령이 김정열 씨를 초청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유추해석을 해보면은 최규하 대통령이 자신의 하야를 결정을 하고 김정열 씨를 불러서 내가 이런 그 결심을 했으니 하고 상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규하 대통령은 왜 본인이 하야를 했을까?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을 안 했습니다. 단지 전두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쫓겨났다라는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서 최규하 대통령의 그날 그 행위라든지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라든지 이런 건 의도적으로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규하 대통령이 8월 16일 날 하야를 하는 하야 성명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야를 하는 이유가 뭐냐? 8월 16일 날 하야 성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광주 사태로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우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한 정치 도의상의 책임을 통감한다.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 광주에서 이 시민하고 군이 충돌을 했는데 이게 교전 상태로까지 벌어져가지고 서로 간에 막 총질을 해가지고 뭐 200여 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대통령인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 광주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나겠다.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우선 국가를 보위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5.17 조치를 취했다. 5.17 조치가 뭐예요?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통해서 군이 행정까지를 책임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이 서류에 내가 사인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규하 대통령은 이 1980년 봄에 이 김영삼, 김대중 씨 같은 이 정치인들의 이 도가넘은 행태를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을 했고 국가 보위를 위해서 5.17 조치를 취했고 그 5.17 조치가 5.18 광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니까 이게 다 진압이 된 다음에 내가 이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을 하야하는 것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한 시간 전에 이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야를 하는 이유를 본인이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녹음 테이프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 뭐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은 이게 뭐냐면은 하야 성명 발표하기 한 시간 전에 내가 왜 하야를 그 결심을 했는지를 이 핵심 참모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1980년 봄에 사회 불안을 빚은 것은 성급한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동조 그리고 학생들의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라고 지적을 하고 5.17 계엄 확대 조치와 국보위 설치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최규하 대통령의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이제 책임을 진 거죠. 안타까운 것은 최규하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이 왜 하야를 했는지를 직접 본인이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 의하면은 최규하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규하 대통령에게 이 전두환 대통령이 친필로 정중하게 서한을 보냈답니다. 그 서한의 내용이 뭐냐면은 각하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를 위해서 한 가지만은 꼭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당시 1980년에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가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였고 전두환인 이 내가 압력을 넣고 폭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쫓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밝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중요한 일이므로 꼭 좀 밝혀주셨으면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최경환 대통령이 그 편지를 보고 발표 이런 걸 하기까지 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경환 대통령이 왜 하야를 했는지를 본인의 입으로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입장에서 밝힌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 최경환 대통령의 하야는 미국의 정책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고 또 5.18에 대한 책임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이 5.18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최경환 대통령의 무리한 집권 열망, 다시 말씀드리면 이원집 정부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집권하려고 뭔가 욕심을 부렸던 과욕에 의해서 자기가 역사에 불을 지른 이런 점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최경환 대통령의 하야는 참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대통령이 왜 그 당시에 이원집 정부제를 고집을 했을까? 이거는 아마 그 당시 이 김영삼, 김대중 씨가 국민들을 막 선동을 하고 그리고 막 이 그 정부를 협박을 하고 뭐 빨리 안 물러나면은 뭐 민중봉기가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겁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최경환 대통령이 이원집 정부제 이런 욕심을 안 부리고 그 당시에 정말 자기가 이 관리자로서 빨리 헌법을 개정을 하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총선을 하고 그리고 새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정부에다가 정부를 이양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갔다면 늦어도 1980년 말이나 1981년 초에는 정말 그 민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이 1980년 봄이라는 이 수렁에서 대한민국의 이 운명을 책임졌던 대통령, 국무총리, 또 정치인으로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 이 모든 사람이 과연 제 역할을 했느냐 라는 점을 따지면 정말 우리가 우리 역사를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이 정치 개입을 한다는 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확고부동한 연구 결과입니다. 군이 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어떤 때 나서느냐, 이런 때 나선다는 것입니다. 지배연합이 분열되거나 무능한 정부이거나 약한 시민사회거나 정치사회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됐는데 이것을 이 국가 지도자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군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1980년은 그야말로 정말 군의 정치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등장을 했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마저 나서지 않았다면은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과 같은 이러한 번영된 선진사회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전두환이 최결한 사람을 그 총칼로 내쫓고 그 권력을 찬탈했다고 보십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역사를 이제는 똑바로 직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두환 신군부가 정말 자기네들이 어떤 권력욕에 의해서 등장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